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필리핀의 외무장관들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 공동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일 마닐라에서 만났습니다. 알버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무장관은 이날 필리핀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 만나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하고 회담에 임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로사리오 장관은 그 뒤 회담이 어땠냐는 취재 기자들의 질문에 좋았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왕 부장은 로사리오 장관과 만난 뒤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양국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오는 17일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별도로 만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앞서 왕 부장의 이번 방문은 시 주석의 필리핀 방문 준비와 양국 간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유럽연합 잔류 여부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기 앞서 유럽연합이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캐머런 총리가 요구한 개혁안 가운데는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국들에 대한 보호가 포함됐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유로존 통합 과정에서 영국처럼 비유로존인 회원국들이 주변국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자국의 이익에 배치될 경우 유럽연합의 법률을 공동으로 거부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캐머런 총리는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노동자들의 이동을 지지한다며 하지만 각국 정부가 이민 통제에 대한 권한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마르가리티스 시나스 대변인은 캐머런 총리의 이 같은 요구들은 유럽 시장의 근본적 자유를 건드리는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2차 시리아 평화회담에서 시리아 내 테러 단체 명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0일 그 같은 명단이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누구도 시리아 내 무장단체들의 성향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타스통신은 라브로프 장관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휴전이 선언되고 정치 과정이 시작돼도 휴전 합의가 테러 단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차 시리아 평화회담은 오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터키 대통령과 총리가 10일 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4년 내에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새 헌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터키도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대통령제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총리 역시 새 헌법은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권력 분립에 기반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는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긴장을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비판 논자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몰디브가 지난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선포했던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했습니다. 몰디브 외무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비상사태 해제로 그동안 중단됐던 모든 기본적인 권리들이 회복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몰디브의 압둘라 야민 대통령은 지난 9월 자신이 탄 배에서 폭발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2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폭발 장치가 발견되자 4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보안군에게 광범위한 수색과 체포 권한을 부여한 이 조치는 당초 30일 동안 유효할 예정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20세기 화가 아메데오 모딜리니아의 작품 누워있는 나부가 1억 7천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미국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 따르면 모딜리아니의 누워있는 나비는 9일 미술품 경매사상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인 1억 7,040만 5천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구름이 많겠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혁신적인 전자제품으로 디지털 시대를 앞서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애플사인데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똑똑한 손전화기 아이폰부터 판형 컴퓨터인 아이패드, 또 시계처럼 몸에 착용하는 컴퓨터인 애플 워치까지 첨단 기능과 모양을 갖춘 제품을 내놓으면서 전 세계 전자기기 유행을 주도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애플사의 최고 경영자인 팀 쿡이 최근 한 영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PC, 즉 개인용 컴퓨터의 시대가 끝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쿡은 PC를 보고 있으면 도대체 왜 이걸 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애플이 새롭게 선보일 판형 컴퓨터, 이 아이패드 프로가 휴대용 컴퓨터인 노트북이나 사무용 컴퓨터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 쿡이 이렇게 주장할 만한 것이요. 11일에 출시되는 아이패드 프로는 기존의 판형 컴퓨터인 아이패드보다 화면이 더 크고요. 전자펜에 자판까지 달린 데다 오디오와 동영상 재생 기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직장에서 굳이 사무용 PC를 사용할 필요 없이 휴대하기 더 좋은 판형 컴퓨터를 대체하면 된다는 거죠. 자, 북한에서도 몇 달 전에 열린 이 평양 국제상품전람회에 판형 컴퓨터와 평면 모니터, 대형 에어컨 장치 등 이 사무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이 많이 선보였다고 하던데요. 이 첨단 과학 시대를 맞아서 좀 더 혁신적인 전자기기를 세상에 내놓으려는 노력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간 기획물로 오늘은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16도에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이 많겠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은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6도, 낮 최고 기온 14도 보이겠고요. 신의주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도, 낮 최고 기온 12도 예상됩니다. 개성은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6도에서 1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저 노래 한 곡 듣고 가지요. 에릭 클랩튼의 노래입니다. Me and the Devil Blues.
early this morning, you knocked upon my door, and I said, hello, sailor, I believe it's time to go. Me and the devil were walking side by side. Me and the devil were walking side by side. I'm gonna beat my woman until I get satisfied. She said, you don't see why that I'm a dog. You don't see why, ooh, that I'm a dog around. Well, it must be that old evil spirit so deep down in the ground.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화요일 저녁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4차 토론회를 엽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추진을 막았다는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샌디에이고 시월드의 범고래 쇼가 내년부터 중단됩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일자로 화요일 저녁에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다시 열리죠?
그렇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저녁 9시부터 2시간 동안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토론회를 엽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시에 있는 이 밀워키 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가 네 번째 토론회인데요. 경제 전문 방송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경제 전문 신문인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함께 주관합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참가자가 줄어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난번엔 10명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모두 8명이 나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주최 측이 이 9시 토론회에 나갈 수 있는 기준을 이 전국 지지율 2.5%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기준을 적용하니까 3차 토론회에 있었던 이 후보 가운데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하고 이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가 탈락해가지고 이번에 모두 8명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 9시 토론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후보들도 예전처럼 따로 자리를 만들죠.
그렇습니다. 이 전국 지지율이 1%와 2.5% 사이에 있는 후보들이 7시부터 1시간 동안 토론회를 여는데요. 여기에 참가하는 후보는 아까 말한 두 후보에다가 이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 그리고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까지 해서 모두 4명입니다. 하지만 이 린지 그레이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연방 상원의원하고 조지 파타키 전 뉴욕 주지사는 이 지지율이 1%도 안 나와서 이 7시 토론회에도 참석하지 못합니다.
네, 이 3차 토론회는 경제 전문 방송인 CNBC가 주최해서 이 경제 문제를 토론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주제를 다룹니까?
네, 이번에도 이 주최 측이 이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월스트리트 저널이다 보니까 이 역시 일자리나 세금 같은 경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겁니다.
네. 자, 그럼 화요일 4차 토론회에서 눈길을 끄는 항목들을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이제 뭐 먼저 역시 벤 카슨 후보가 역시 눈길을 끌죠.
예, 카슨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선두를 다투고 있는데 하지만 요즘 연이어 나온 이 말실수 탓에 구설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카슨 후보가 예전에 이 자서전에서 미 육군 사관학교가 자신에게 옛날에 이 전액 장학금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육군 사관학교 같으면 일단 합격하면 모든 게 공짜죠. 그러니까 네. 별도로 장학금을 주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자기 청소년 시절을 설명하다가 논란이 생겼죠. 이 카슨 후보는 자기가 이 청소년 시기에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서 이 학교에서 칼로 이 친구를 찌를 뻔했었다고 회고했는데요. 하지만 이 당시에 카슨을 아는 사람들은 이 카슨 씨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해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번 논란이 이번 토론에서 좀 언급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특히나 이 독설로 유명한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런 논란을 가지고 함께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벤 카슨 후보를 어떻게 다룰지 궁금해집니다.
네. 자, 그럼 이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이번에도 이 연단 중앙에 서는 겁니까?
네. 현재까지 평균 지지율이 가장 많이 나와서 이번에도 토론회 중앙에 섭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사실 지금까지는 이 두리뭉실한 말에는 강하면서 이 세부 사항에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특히 이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던 지난 3차 토론회에서 이런 특징이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지난번과 같이 경제 문제를 다루는 이번 4차 토론회에서 얼마나 트럼프 모습이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네. 자, 또 토론회 전후로 언론들이 많이 다루는 후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인데 이번 토론회도 마찬가지군요.
맞습니다. 이 재밌는 게요. 2차 토론회부터는 이 토론회 시작 전에는 이 매번 나오는 얘기가 이 잽 부시 후보가 과연 토론회 연단에서 자신의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얼마나 만회할 수 있을 것이냐는 그런 말이 나오고요.
네.
또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는 결국 부시 후보가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라는 이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상황이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 잽 부시 후보가 한때 공화당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후보로 평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으면서 이 지지자들을 실망하게 하고 있는데요. 부시 후보가 이번 4차 토론회에서 과연 지지율을 끌어올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토론회에서는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과 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두 사람도 이 4차 토론회에서 또 눈길을 끄는 후보들이죠.
그렇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3차 토론회에서 이 잽 부시 후보하고 설전을 벌였고요. 크루즈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토론회 사회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 두 사람이 모두 이번에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런데 루비오 의원은 개인 재정 문제로 관련해서 구설에 올랐더군요.
그러니까 주의원 시절에 이 플로리다 공화당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쓴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루비오 후보는 만약에 이 문제가 토론회에서 다시 나오면 여기에 잘 대처하는 게 아마 중요할 겁니다.
네.
그 밖에도 이 테드 크루즈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토론회에서 지금까지는 이 동료 후보들을 공격하기보다는 이 상원 공화당 지도부나 아니면 언론 매체들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지율을 좀 더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부터는 이 도널드 트럼프나 벤 카슨 같은 이 선두주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할 것인지도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공화당 토론회는 언제 열립니까?
다음 토론회가 5차 토론회죠. 이 오는 12월 15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데요. 이 행사는 세일럼 라디오하고 뉴스 전문 방송인 CNN이 주관합니다.
자, 민주당 쪽에서는 지난달에 첫 토론회를 치렀는데요. 다음 토론회는 언제 열리죠?
예, 다음 토론회가 오는 토요일이죠. 14일 아이오와주에서 열리는데요. CBS 방송과 아이오와주 지역 언론이 주관합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이민개혁 정책의 발목을 잡는 이 법원 판결이 나왔던 소식인데요.
네, 월요일 9일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제5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내린 이민개혁 관련 행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던 이 주 정부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날 항소법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이 내린 행정명령을 그대로 집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이민개혁 관련 행정명령이라면 이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죠.
예, 구체적으로는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이 불법 체류자들의 추방을 중단하고요. 또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운전면허증이나 취업허가서를 준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네.
의회가 이민개혁 문제를 미적미적하면서 처리하지 않으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섰던 건데요. 이 행정명령이 나오자 많은 주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소송을 냈었죠.
그렇습니다. 텍사스주를 대표로 모두 26개 주정부가 함께 소송을 냈는데요. 대표로 소송에 참여한 텍사스 주정부는 이 행정명령을 따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에 연방 항소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2심 판결이 나온 거네요.
그렇죠. 1심 판결은 지난 2월 텍사스주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서 나왔는데요. 당시 1심 법원도 이 주정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에 연방 항소법원 2심 판결에는 판사 3명이 참여했는데요. 찬성 2사람 반대 하나로 주정부 쪽이 이겼습니다. 네. 판사 다수 의견은요. 이 행정명령을 집행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텍사스주의 주장을 인정했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이 연방의회의 의지를 약하게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연방법원 판결로 이 행정명령 집행이 모두 중단된 상태인데 그럼 오바마 정부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 더 남았는데요. 바로 연방대법원에 항소하는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네. 오바마 행정부가 실제로 이 사안을 연방대법원으로 가지고 가겠다고 화요일 10일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연방정부 쪽에서는 이번 2심 판결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판사 가운데 다수가 이 공화당 쪽에서 임명한 사람들이어서 그랬다는데요. 이 오바마 정부는 2심보다는 연방대법원에서 이 하급법원 판결들이 뒤집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관광 명소인 미국의 씨월드에서 곧 범고래 쇼를 볼 수 없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씨월드 측이 월요일 9일 문건 하나를 냈는데요. 회사는 이 문건에서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있는 씨월드에서 볼 수 있던 범고래 쇼, 샤무쇼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걸 내년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 측은 또 이 기존 쇼를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번 결정은 샌디에고처럼 범고래 쇼를 하는 이 텍사스주 샌 앤토니오 씨월드하고 이 플로리다주 올랜드 씨월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씨월드라면 바다를 주제로 하는 놀이공원으로 미국 안에서 아주 인기가 있는 곳이지요. 그리고 이 씨월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범고래 쇼 아닙니까?
맞습니다. 요즘 북한에서도 이 돌고래 쇼나 이 곱등어 쇼가 인기라고 하죠. 그런데 네. 이런 돌고래 쇼처럼 이 엄청나게 큰 몸집을 가진 범고래들이 초대형 수조 안에서 각종 묘기를 보여주면서 정말 많은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네, 정말 볼만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인기는 있었지만 동물보호단체 쪽에서는 이 범고래 쇼를 좀 항상 비난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범고래가 바다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얘네들을 가둬놓고 묘기를 하도록 훈련하는 게 이게 동물 학대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네. 특히나 지난 2013년에 나온 이 다큐멘터리 한 편이 이 미국 내 여론을 바꾸는 데 일조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가 이 놀이공원 측이 범고래를 다루는 법을 보여주면서 이걸 비판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이 논란 때문인지 이 범고래쇼를 보러 오는 사람의 수가 최근에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해당 놀이공원이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의회 쪽에서도 압력이 들어왔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시월드에 있는 범고래가 불쌍하다라는 여론이 퍼진 건데요. 그러자 이제 지난달에 캘리포니아주 해양위원회가 시월드 측에 대해 사육 중인 범고래를 번식하거나 아니면 이걸 이전하거나 또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통고했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이죠. 6일에는 이 캘리포니아주 출신인 애덤 시프 연방 하원의원이 이 범고래의 수입과 수출 포획 그리고 사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 조처는 여론과 외부 압력에 시월드 측이 굴복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월드 측이 투자자들에게 내놓은 설명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번 조처가 일반 여론에 바탕을 둔 것도 아니고 또 동물보호단체들을 만족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사 측은 관객들의 취향이 변했고 또 손님들이 범고래를 더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서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어찌됐건 동물보호단체들의 주장이 실현이 된 셈인데요. 이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완전하게 만족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샌디에고 시월드에서 이 쇼를 중단을 했어도 사육하고 있던 범고래들을 다 풀어주는 게 아니고요. 또 텍사스와 플로리다에서는 범고래 쇼가 계속되기 때문인데요. 네. 동물보호단체들은 범고래를 가둬서 기르지 말고 모두 바다에 풀어주라고 시월드 측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국제신용평가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들어보죠.
예, 뉴스를 들으시다 보면 이 어떤 나라나 어떤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는 소식 종종 들으실 겁니다. 예, 국제신용평가기관은 바로 이렇게 기업이나 국가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관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매기는 이 신용등급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판단 기준이 될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배출가스 조작 논란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폭스바겐도 얼마 전에 이 회사 신용도가 떨어졌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요. 신용도란 말 그대로 믿을만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니까 이 신용도가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예, 물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든 기업이든 신용 등급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신용도가 낮은 국가나 기업은 이 국제 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리기가 힘들고요. 설령 빌린다 하더라도 아주 높은 금리를 주고 빌려야 합니다.
네.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평가 기관들이 몇 개나 있지요?
예,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 인정받고 있는 곳이 무디스사와 스탠다드앤푸어스사 그리고 피치사인데요. 흔히들 이 세 개의 신용평가기관을 빅3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세 개사가 모두 미국의 신용평가기관들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무디스사와 스탠다드앤푸어스사는 순수 미국 기업이고요. 피치사는 1997년에 영국의 회사인 IBCA와 합병해서 현재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두 곳에 본사가 있고요.
네.
예, 주식 지분은 미국의 기업과 프랑스 기업이 절반 정도씩 나눠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신용평가사들이 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아닌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들 3대 신용평가사를 말할 때 기관이라는 말을 자주 쓰다 보니까 자칫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예, 좀 전에 피치사의 지분을 미국과 프랑스 기업이 나눠 갖고 있다고 설명해드린 것처럼 엄연히 주식회사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종종 기관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 그만큼 공신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예, 이 3대 신용평가사는 미국의 국가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이야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 명성이 자자하지만 어느 기업이든 이 시작은 있는 법이죠.
네.
예, 이 세 회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곳은 무디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무디스사가 처음 세워진 건 1900년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냥 이런저런 회사들의 주식 상태 등 기본적인 금융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 정도만 했고요. 그러다가 1909년에 미국의 철도 건설 붐이 일면서 이 철도 회사들에 대한 금융 분석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신용평가사로 떠오르게 됩니다.
네, 저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사가 더 오래된 줄 알았거든요.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좀 있긴 한데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스탠더드 앤 푸어스사는 헨리 바눔 푸어라는 사람이 1860년에 이 회사를 설립하고 미국의 철도와 수로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 게 첫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네. 예, 하지만 이 1941년에 스탠다드사와 합병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용평가기관으로 출발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피치사는 언제 설립됐습니까?
예, 피치사는 미국인 존 노스 피치라는 사람이 1914년에 세운 건데요. 1997년에 영국 IBCA와 합병됐습니다. 그래서 종종 영국 기업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미국의 신문재벌 기업인 허스트사와 프랑스의 FIMALAC 자회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다국적 기업인 셈이고요.
네.
예, 세 평가기관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네. 이 신용평가가 그러니까 일종의 등급을 매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국가의 경우 얼마나 외환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로부터 빚은 얼마나 많이 지고 있는지, 국내 정치, 사회 상황은 어떤지, 또 외부의 위협 정도는 없는지까지 다 고려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네.
예, 기업 역시 이 보유 자산이라든지 부채, 재무 건전도 등을 고려해서 등급을 매기는데요. 참고로 한국의 경우는 이 국가 신용평가에서 북한의 위협이 항상 참작되곤 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주로 영어 알파벳으로 등급을 매기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3대 신용평가사 모두 이 평가 기준이야 조금씩 다르지만요. 등급은 영어 알파벳 ABC로 구분합니다. 최고로 좋은 등급은 3개사 모두 A가 3개 있는데요. 무디스사만 이 소문자 A도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보통 장기와 단기 또 투자에 적합한지 아닌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무디스사의 경우는 트리플 B 마이너스 아래 등급부터는 이 투자가 아니라 투기 단계인 정크, 그러니까 쓰레기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3대 신용평가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용평가 기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국가신용평가기관의 평가 기준이나 이 평가 결과가 과연 믿을만한가 하는 지적입니다.
네.
예, 큰 나라야 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작은 나라는 자칫 국제적 신뢰도를 잃어서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네.
자칫 한 나라의 명운이 이런 신용평가 등급에 좌우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때문에 고전할 때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이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중고를 겪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국제적으로 가장 큰 비판을 받았던 때가 지난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벌어졌을 무렵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의 금융회사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다른 회사들까지 줄줄이 파산하고 결국은 미국발 이 금융위기가 국제금융위기로까지 이어졌는데요. 당시 이 리만 브러더스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아주 나빴습니다. 하지만 이들 세계 신용평가사가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서 국제금융위기를 일으킨 주범 가운데 하나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 하원 청문회에 이들 3대 신용평가기관 대표들이 선 적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후에 이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국제감독 기준과 규제 범위를 정하자는 논의가 이어졌고요.
네.
예, 평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영화로 듣는 미국사 이어가죠. 앤 머레이가 노래합니다. Tennessee Waltz.
I was dancing with my darling to the Tennessee waltz when an old friend I happened
see. I introduced her to my loved one, and while they were dancing, my friend stole my sweetheart from me. I remember the night and the Tennessee waltz. Now I know just how much I have lost. Yes, I lost my little darling the night they were playing the beautiful Tennessee waltz.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영화를 통해서 미국 역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시간인데요. 오늘도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영화 와이엇 얼프를 소개해드리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1994년에 공개된 영화 와이엇 얼프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전설적인 보안관 와이엇 얼프를 그린 영화인데요. 상영 시간이 3시간이 넘는 대작입니다.
이 보안관 와이엇 얼프라면 오케이 목장의 결투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자, 그런데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를 그린 영화가 자주 나오는 이런 결투 장면은 뭐 실제로는 흔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맞습니다. 서부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당시 총잡이들의 결투는 자주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작가 레리 맥머트리 씨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서부 영화를 보면 두 사람이 시비를 벌이다가 갑자기 결투를 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죠. 하지만 실제 서부에서는 이런 광경을 보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결투를 하는 문화가 있긴 했는데 이런 경우는 정식으로 상대방에게 결투를 신청해야 하고 나름 엄격한 규칙을 지켜야 하는 등 서부 영화에서 봤던 결투하고는 매우 달랐습니다. 영화처럼 서부에 먼지 날리는 마을 한가운데서 두 사람이 1대1로 맞붙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있었다면 정식 승부보다는 등 뒤에서 총을 쏘는 일이 훨씬 많았죠.
그랬군요. 자, 오늘은 영화 아이엇 얼프 마지막 시간인데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네, 다치시에서 보안관으로 명성을 쌓은 와이엇 얼프의 가족이 애리조나주 툼스톤으로 이주하는 얘기, 그리고 와이엇 얼프가 이곳에서 전설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해드립니다.
Saying goodbye. Leaving Dodge, Doc.
Hallelujah. I'll drink to that.
I'm gonna settle down.
다지시에서의 생활에 지친 와이엇 얼프는 형제들을 이끌고 애리조나주 툼스톤으로 이주하기로 한다. 툼스톤은 광산도시로 술집이나 호텔 같은 기반시설이 계속 들어서던 신흥도시였다. 어프는 형제들 일가와 둠스톤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로 한다.
Trying to stick together and build something.
Why? Why does it always have to be the brothers? The brothers together. Why can't it just be you and me, James?
어프 형제들은 기회를 찾아 툼스톤으로 이주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좋은 사업 기회를 잡지 못한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와이엇의 제수와 형수들이 왜 항상 형제들이 같이 다녀야 하냐며 불평하지만 와이엇은 부부 사이보다 혈육이 더 중요하다면서 부인들의 불평을 무시한다. 하지만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자 어프 형제들은 결국 툼스톤에서 다시 보안관 일자리를 얻는다.
Quiet, everyone. Now there's enough evidence and eyewitnesses to warrant an indictment. I'll set your bail at $7,000 each.
1881년 9월 18일경 한 마을 주민의 마차를 턴 프랭크와 스펜스가 어프 형제들에게 잡혀와 법정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툼스톤을 휘젓고 다니는 클랜턴과 컬리 빌의 패거리였습니다. 프랭크와 스펜스는 어프 형제와 보안관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항변했지만 판사는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7,000의 보석금을 책정합니다. 그러자 패거리들이 법정에 나타나 엄청난 액수의 보석금을 치르고 프랭크와 스펜스를 빼내갑니다.
I've seen your kind my whole life. There's never been but one way to deal with any of you.
Your day's coming. Get ready.
Why not make it today?
카운티 보안관 마셜의 비호를 받는 클랜턴과 컬리빌 일당은 마을에서 공공연히 어프 형제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다닙니다. 한편 마셜 보안관은 클랜턴과 컬리빌의 행동을 묵인해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면서 와이엇을 회유하지만 와이엇은 이들 일당이 강도에다 살인자라며 마셜의 회유를 거부했습니다.
Throw up your hands. I want your guns.
결국 와이엇과 버즈 그리고 모건 어프 형제는 닥 할러데이와 함께 대낮에 오케이 목장에서 빌과 클랜턴 패거리와 결투를 벌인다. 이 결투로 일당 가운데 두 명이 목숨을 잃는다. 그러자 카운티 보안관 마셜이 어프 형제와 닥 할러데이를 살인죄로 기소한다.
Moreover, the evidence taken before me in this case would not, in my judgment, warrant a conviction of the defendants by trial jury of any offense whatever. I order the defendants to be released.
결국 어프 3형제와 닥 할러데이는 목장 결투 때문에 법정에 선다. 재판에서는 결투가 정당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고의적인 살인이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다. 결국 판사는 어프 형제에게 쏟아졌던 위협을 생각해서 이들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Bob, the whole family wants to know the answer to that one.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클랜턴과 컬리빌 일당이 어프 형제를 한밤에 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모건이 죽고 형 버질이 팔에 심각한 총상을 입는데요. 이 공격은 그때까지 어프 형제에게 당한 클랜턴과 컬리빌의 복수였습니다.
I'm here to see Wyatt Earp.
Who's here to see Wyatt Earp?
It's alright. I've come to help bring Morgan home to Mom and Pa in California.
I'm glad you're here, Warren.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낀 와이엇은 버질과 제임스를 부모가 있는 캘리포니아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닥 할라데이는 절친한 친구인 와이엇을 끝까지 돕기로 합니다.
Wyatt, it's from Bob Paul in Tucson. He says I, Clanton, Frank Stillwell and some of their friends are in Tucson. They've been watching the trains.
어프 형제를 태운 기차가 캘리포니아로 출발한다. 이런 가운데 닥 할러데이는 클랜튼과 컬리빌이 패거리를 이끌고 기차가 거치는 애리조나주 투싼역에서 어프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는 정보를 받는다.
You murdered my brother. No!
클랜턴과 컬리빌 일당은 와이엇 형제를 몰살하려고 중간 경유지인 투싼역에서 기차를 기다린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와이엇 일행에게 습격을 당해 패거리 중에서 몇 명이 목숨을 잃고 도망친다. 그러자 형 버질은 동생 와이엇에게 도망간 패거리들을 따라가 끝장을 보라고 말한다.
You couldn't have been trying to arrest him, Wyatt. Not with close to 20 bullet holes in his body.
No, I wasn't trying to arrest him.
I don't know what to say to that.
This is my will, John.
투싼에서 툼스톤으로 돌아온 와이엇 어프 일행은 클랜턴과 컬리빌 일당이 숨은 곳을 알아냈습니다. 마침내 와이엇은 마지막 결투를 위해 길을 떠나면서 동료 존에게 유언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동료 존은 와이엇에게 복수 대신 법으로 그들을 응징하라고 권유했지만 와이엇은 무법자들이 법 뒤에 숨으려 했다면 그건 잘못 생각한 것이라 말하며 추적길에 나섰습니다. 추적에 나선 와이엇 어프와 닥 할러데이 일행은 클랜턴과 컬리빌 패거리를 하나씩 하나씩 해치워 나갑니다.
와이엇과 닥은 마침내 클랜턴과 컬리빌을 따라잡는다. 와이엇 일행은 컬리빌을 비롯한 클랜턴 일당과 총격전을 벌이고 드디어 클랜턴과 컬리빌을 처치한다. 어느덧 시간은 17년이 흘러 영화는 알래스카주로 향하는 기선 위에 서 있는 와이엇 어프와 새 부인 조시의 모습을 비친다.
My name's Francis O'Rourke. I believe you saved my uncle's life one time in Tombstone, Arizona. But that's the story my father told us anyway many times.
그때 한 젊은이가 두 사람에게 다가와 와이엇이 옛날 자기 삼촌의 목숨을 구해줬다면서 와이엇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자기 삼촌이 누군가를 죽이고 감옥에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와 삼촌을 죽이려 했는데 혼자 있던 보안관 와이엇이 이들의 손에서 삼촌 목숨을 구했다는 것이다.
Some people say it didn't happen that way.
Never mind them, Wyatt. It happened that way.
청년이 말을 마치고 돌아가자 와이엇 어프는 조시의 손을 잡고 이제는 추억이 아닌 전설이 돼버린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영화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난간에 기대어 알래스카 땅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면서 막을 내립니다.
네, 영화는 와이엇 어프가 활약한 서부 개척시대가 막을 고한다는 듯한 인상을 풍기면서 마무리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작가 레리 맥머트리스는 19세기 후반이 되면 서부 시대가 막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설명합니다.
미국에서 서부 개척 사업은 1890년대에 들어서면 점차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되면 더는 개척해야 할 서부가 남아있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부도 미개척지가 아니라 정착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무질서를 근거로 활개치던 서부 무법자들의 시대가 막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합니다.
네, 오늘은 영화 와이엇 어프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영화가 소개되지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20세기 초 미국 사회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영화 북쪽의 황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일상의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read between the lines. Read between the lines입니다. Have you ever heard this American English phrase? To read between the lines. Read between the lines. Well, let's find out. 그럼 마이크와 제이슨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I saw you talking to Chelsea yesterday, and it looked like she was crying. Was everything all right?
Not really. She started crying after she got off the phone with her parents. I asked her if she was okay, but...
But what?
She nodded her head and said, yes, I'm okay. Well, I could tell there was clearly something going on, and I just had to read between the lines and comfort her.
Oh, I see.
네, 제이슨이 친구 마이크에게 I saw you talking to Chelsea yesterday, and it looked like she was crying. Was everything all right? 첼시 괜찮은 거야? 라고 걱정스럽게 묻자 마이크가 Not really. 아니, she started crying after she got off the phone with her parents. I asked her if she was okay today. But 그래서 별일 없느냐고 물어봤어. 라고 대답하네요. 이유가 궁금해진 제이슨이 But what? 그런데 뭘 때문일까? 라고 묻자 마이크가 She nodded her head and said Yes, I'm okay. 첼시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했지만 마이크는 I can tell there was clearly something going on and I just had to read between the lines and comfort her. 뭔가 문제가 있는 거로 보이더라고. 그래서 첼시 속마음을 잘 읽고 나서 위로해줬어. 라고 말합니다. Well, keep today's phrase read between the lines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saw you talking to Chelsea yesterday, and it looked like she was crying. Was everything all right?
Not really. She started crying after she got off the phone with her parents. I asked her if she was okay, but...
But what?
She nodded her head and said, yes, I'm okay. Well... I could tell there was clearly something going on, and I just had to read between the lines and comfort her.
Oh, I see.
Today's phrase is read, R-E-A-D, read between the lines. Read between the lines. Read between the lines를 직역하면 줄과 줄 사이를 읽는다는 것이 되죠. 다시 말해 말이나 글에 담긴 뜻을 제대로 파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사람의 숨은 의도라든지 감정을 알아차리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When you read between the lines, you try to understand what someone implies. So when you discern a meaning which isn't made obvious, or when you are trying to find the hidden meaning in something, you are reading between the lines. 네, 오늘의 표현 꼭 알아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saw you talking to Chelsea yesterday, and it looked like she was crying. Was everything all right?
Not really. She started crying after she got off the phone with her parents. I asked her if she was okay, but...
But what?
She nodded her head and said, yes, I'm okay. Well... I could tell there was clearly something going on, and I just had to read between the lines and comfort her.
Oh, I see.
So today we learned what read between the lines mean. 네, read between the lines는 숨겨진 의미를 읽다라는 뜻이죠. Well, keep on practicing.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Th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로드 스트레이트의 I don't wanna talk about it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워싱턴 뉴스 광장도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nd the stars in the sky don't mean nothing to you. They're a mirror.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여성들이 학교에 가면 누구나 승자가 됩니다. 여성이 매년 교육을 받을 때마다 그 여성의 소득이 늘어날 잠재성은 10에서 20%가 늘어납니다. 이 여성은 소득의 최고 90%를 가족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여성 주변이 모두 유익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6,200만 명이 넘는 소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여성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소녀들의 교육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소녀들에게 교육을 일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미 국무부, 국제개발처, 대통령 비상구호계획, 평화봉사단 등 여러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구들이 참여해 소녀들의 진학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도 여자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어려운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유는 돈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학교가 너무 멀기도 하고 소속된 사회가 여자들, 특히 성인에 가까운 여자들일수록 교육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와 파키스탄 전 총리의 딸 마리암 샤리프 여사가 2015년 10월 22일 백악관에서 파키스탄 여성 교육 계획을 출범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이 계획은 10살에서 19살 사이에 파키스탄 여성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이미 존재하거나 새로운 교육 계획에 7천만 달러를 투입하게 됩니다. 교육받은 소녀는 가정과 이웃, 나라를 튼튼히 하는 여성이 된다고 미 국제개발처의 알폰소 레나트 처장 대행은 말했습니다. 성인에 다가가는 중대한 시점에서 여성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이 계획이야말로 파키스탄을 변화시키고 여성들이 부딪히는 장애물을 극복하며 여성 자신들을 가난으로부터 구제해줄 것이라고 렌하트 대행은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파키스탄 정부와 세계의 동반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모든 여성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